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그 흐르는 물을 거슬러서 헤엄쳐가는 원리와 거의 같습니다. 물이 이렇게 흐르면 물 흐르는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헤엄치기는 쉽습니다. 그렇죠? 뭐 헤엄을 칠 줄 아는 사람에 한해서 아주 못 치는 사람은 뭐 흘러가는 방향으로도 못 가겠지만 어쨌든 물이 흘러가는 방향으로 헤엄치기는 아주 쉽습니다. 뭐 떠만 있으면 갑니다. 이것을 역류하여 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최소한도 머물러 있기만 위해서도 힘을 써야 됩니다. 그렇죠? 손을 움직이고 발을 움직여줘야 머물러 있고 조금이라도 올라가려면 더 많은 에너지를 줘야 올라갑니다. 이 세상은 이 죄악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의 본성은 죄악에 훨씬 더 익숙합니다. 그래서 죄짓기는 아주 쉬워요. 같은 방향이니까 아주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은 끊임없이 에너지를 공급받아야 되고 끊임없이 움직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집회를 통해서 기적으로 말씀 연구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늘로부터 에너지를 공급받지 못하면 건실한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고 계시다면 말씀과 기도에 더 열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에너지를 얻지 못하면 별 도리 없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우리 중앙교회 모든 교우님들 언제나 말씀과 기도로 영적인 힘을 가지고 하늘을 향해서 전진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시대의 소망 제7장 예수님의 유년 시절에 대하여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9절 20절 보면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명하여 가로되 일어나 아기와 그 모친을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 그 자들 중에 대표자가 누굽니까? 헤롯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이제 마리아와 요셉 그리고 아기 예수가 천사의 지시를 받고 애굽으로 가서 얼마를 살았는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렇게 긴 기간은 아닌 것 같습니다. 헤롯이 죽고 이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도록 지시를 받았습니다. 이 헤롯은 아주 그 악한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때로는 그 악한 사람이 얼마나 또 명이 그 긴지 몰라요. 통치를 아주 오래 하는 경우도 있어요. 마귀가 복을 줘서 그런지 그렇게 오래 통치를 하다가 38년 통치한 후에 70세에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32세에 이제 통치를 시작해가지고 38년 동안 그렇게 일을 했습니다. 아주 악랄하게 살았습니다. 특별히 그 마지막 부분에 자기의 삶의 마지막 부분에 아들을 죽였어요. 아들을 왜 죽였는지 정확한 이유는 나오지 않지만 그 왕위를 물려주기 싫어서 죽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티파트라고 하는 아들을 죽이고 5일 만에 이제 아주 비참한 모습으로 죽었습니다. 내장이 썩고 또 몸의 일부가 얼마나 많이 골마는지 구더기가 낄 정도로 골맞고 경련이 멈추지 않았고 심하게 악취를 내뿜는 거친 호흡을 하다가 죽었습니다. 이 역사를 통해서 아주 악하게 산 사람들의 그 치유가 그렇게 깨끗하지 못한 장면을 우리는 가끔 봅니다. 역사학자 버자드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은퇴하면서 남긴 네 가지 교훈이 이제 어느 책에 있어서 좀 옮겨봤습니다. 첫째는 자기가 역사를 통해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오만한 자를 파멸시키려고 하실 때에는 먼저 권력의 중독자가 되게 하신다. 다시 말하면, 이 뒤집어 말하면 권력에 중독이 되면 비참하게 최후를 마친다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죄악 중에 하나가 교만입니다. 스스로 높아지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스스로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욕망에 사로잡힌 자는 결국 망하게 됩니다. 이 인간의 죗된 욕망에는 독소 같은 것이 들어있어가지고 그 욕망대로 계속 살면 결국 중독이 돼가지고 죽게 돼 있습니다. 술이나 담배나 마약이나 뭐 이런 약물에도 물론 중독이 되지만 권력에도 중독성이 있고 돈을 버는 일에도 중독성이 있고 쾌락을 추구하는 데도 중독성이 있고 식욕에도 중독이 있어요. 그래서 인간이 자기 좋은 욕망대로 살다 보면은 그 욕망의 독소에 의해서 중독에 걸려버려요. 좀처럼 헤어나오질 못한 채 살다가 죽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교훈. 하나님의 심판의 맷돌은 천천히 도는 것 같아도 반드시 미세한 부분까지 파쇄시킨다. 말이 참 멋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맷돌은 천천히 도는 것처럼 보이지만 반드시 아주 아주 작은 부분까지 다 갈아서 심판을 하신다 이거예요. 관련된 성경절 몇 절 볼까요? 전도서 12장 전도서 12장 13절입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14절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이 솔로몬이 인간의 모든 삶의 경험들을 골고루 아주 다양하게 이 삶의 경험을 다 마친 후에 내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다 해봤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다는 말은 그 말입니다. 해봤더니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다. 이것이 인간의 본분이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라. 14절 말씀은 상당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고린도 후서에 있는 말씀도 한 절 더 볼까요? 고린도 후서 5장 10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용서하십니다. 그러나 죄를 그냥 넘기지는 않으십니다. 우리가 죄의 용서를 구할 때 용서를 받든지 아니면 용서받지 못한 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죄를 그냥 넘기지 않으십니다.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모든 죄된 요소들을 깨끗하게 씻고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죄를 싫어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할진대 우리는 죄를 버려야 할 것입니다. 마음속에 숨겨진 조그만 죄라도 늘 하나님 앞에 내놓고 깨끗하게 정결하게 함을 받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이 역사학자가 남긴 교훈은 꿀벌이 꽃에서 꿀을 빼는 것 같아도 그 꽃을 수정시켜 열매를 맺게 한다. 뭔가 가져가는 것 같고 꽃에게 해를 주는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는 이 꽃이 열매를 맺도록 돕는 일을 한다 이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 선악간의 싸움에 좀 적용을 시킨다면은 사단이 언제나 이 세상 역사에서 하나님의 백성과 그의 교회를 공격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꼭 그것을 통해서 역전을 시켜서 하나님 편의 일을 추진하도록 꼭 바꾸어 놓으십니다. 역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세는 사실 사단의 그 집요한 공격 박해 속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 박해가 없었다면 모세는 바로의 왕궁에 들어갈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바로 왕궁에 들어가지 않았으면 미디안 광야의 40년의 광야 생활도 경험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사단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절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기회를 역전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는 모세를 일으켜서 온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특별히 사단은 이스라엘을 충동시키고 로마를 충동시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그것은 하나님 편의 최대의 승리였습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사단의 역사를 뒤집어서 하나님의 승리로 그의 백성의 승리로 장식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혹시 극심한 시련과 고난을 당할 때 그 시련과 고난을 역전시켜서 우리를 승리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하늘이 충분히 어두워야 별이 보인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죄악이 거의 극에 달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배도가 극에 달했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지금 이 세상은 죄악의 도가 정말 극도에 달해 있습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악한지 모릅니다. 너무 죄악의 밤이 깊어졌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남은 자손들이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힐 때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 세상의 모습을 또 이 타락해가는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이 남은 백성들이 정말 빛대로 살기만 하면 이 마지막 시대에 찬란하게 빛나는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재림을 선포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듭니다.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 몰라요. 교회와 세상의 구분이 거의 없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 재림신도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빛을 따라서 신실하게 살 때 우리의 모습은 전에 없이 빛나게 될 것입니다. 흑암이 짙을수록 빛은 더 밝아지는 것입니다. 이 죄악의 세상에 밤이 깊어질수록 하나님 말씀대로 신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은 별처럼 빛날 것입니다. 어둠이 깊어졌고 우리 주님께서 오실 때가 되었습니다. 주의 재림을 위해서 이 마지막 남은 자손으로서 이 땅에 존재하게 된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밝게 비추어내는 이 시대의 등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 처한 위치에서 가정에서 이웃들에게 그리스도의 빛을 찬란하게 빛내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드디어 이제 그 아카돈 헤롯이 죽고 예, 요셉과 마리아와 아기 예수는 다시 그 고향 나사렛으로 이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아주 먼 여행을 다시 했습니다. 먼저 베들레헴에서 나사렛까지가 약 130km 정도인데 그 애굽에서 또 이 베들레헴까지가 상당한 거리입니다. 아주 긴 여행 끝에 이 가족들이 나사렛에 돌아왔습니다. 마태복음 2장 23절에 보면 나사렛이란 동네에 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이 신약 성경에 보면은 그 구약 성경의 선지자 말하는 것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일이 일어났다는 표현이 자주 나와요. 예수님께서 그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을 때도 선지자로 그 태어날 일이 말씀하셨고 그것이 이제 이루어진 것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부분, 이 나사렛에서 살 것이라고 하는 것을 선지자로 하신 말씀이라고 했는데 사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은 구약 성경에는 없어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생각하기를 아마 나사렛 그 선 메시아가 나사렛에서 자랄 것이라고 하는 것이 구전으로 내려왔던가 아니면 구약 어딘가에 기록되어 있었을 텐데 아마 그것이 필사하는 과정에서 누락되었던가 그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이 정확한 인용문은 구약에 나오지 않습니다만 어쨌든 이 나사렛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 다시 돌아가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자라난 그 환경, 그 지역과 또 부모와 또 이 경제적인 면에서 어떻게 사셨는지 그 예수님의 그 어린 시절 자라난 환경을 잠시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나사렛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이미 많이 들으신 대로 갈릴리 지방에 있는 아주 별로 이름 없는 미미한 동네 나사렛입니다. 이 나사렛은 그 당시 꽤 그 별로 질이 좋지 않은 사람들이 살았던지 사람들로부터 이 멸시, 무시를 받던 동네였습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이 이제 예수에 대해서 들 때 그 나사렛에서 뭔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 정도로 이 일반화된 상식이었습니다. 나사렛은 별로 이렇게 좋은 동네가 아니고 이렇게 아주 별로 좋지 않은 동네로 소문이 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주 개방적인 도시였습니다. 이런 동네에서 예수님이 사셨다는 것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를 조금 후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부모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보십시다. 그 요셉과 마리아에 대해서 정확한 기록이 어디 많이 자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여러 가지 성경에 드러난 몇 가지 사실로 미뤄봐가지고 요셉은 꽤 온건하고 순박한 성품을 가진 사람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합니다. 왜 그럴까요? 무슨 무엇을 근거로 해서 요셉이 꽤 참 좋은 사람이다, 온건한 사람이다, 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까? 아, 마리아가 아기를 갖게 되었을 때 나쁜 남자 같으면은 상당히 기분 나빠가지고 뭐 싸우고 그냥 막 소문도 내고 갈 텐데 그냥 조용히 끊고자 했다. 꽤 선량한 사람 같았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또 사실을 잘 설명하니까 얼른 이해를 하고 마리아하고 또 결혼을 했습니다. 마리아는 품행이 아주 단정하고 정숙한 여인이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든 형질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든 것을 속속들이 아시는 하나님께서 하늘의 왕 예수께서 내려가시는 통로로 나쁜 사람을 택하셨겠습니까? 아주 순수하고 정숙하고 단정한 한 여인을 선택하셨을 것입니다. 아시는 대로 요셉의 지역은 목수였고 예수님도 그 동네 사람들이 목수의 아들이라 목수 일을 도와서 하다 보니까 직업은 뭘로 표기되어 있겠어요? 목수. 그 목수가 아니냐? 그렇게 불려졌습니다. 아주 가난한 집안이었습니다. 여기 시대소망 71페이지, 72페이지에 보면 예수의 부모는 가난하여 그들의 매일 수고에 의지하여 그날 그날을 살아갔다. 저축할 여유도 없이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 집안이었습니다. 그야말로 하루 품 팔아서 근근히 하루를 이어가는 그런 집안이었습니다. 시대소망의 어느 또 다른 곳에 보면은 예수님은 너무 물질이 없으셔가지고 어떤 다른 사람에게 물질로 도와줄 일이 생기면 뭐 이렇게 식사라도 조금 제공해야 될 일이 생기면 그 자기 식사를 한 끼를 거르고 본인이 드실 그 식사를 다른 사람에게 손에 몰래 가서 주워줬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주 끼니를 잊기 어려울 정도로 가난하게 사셨습니다. 구주께서 사람들 가운데 생애하시는 동안 그는 가난한 자의 처지를 맛보셨다. 그는 자기의 체험으로 가난한 자의 근심과 고난을 잘 아셨으므로 모든 비천한 일꾼들을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으셨다. 그분이 가난하셨기 때문에 가난한 자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오늘날 모든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셨던 그 지역이나 또 그 만났던 부모나 이 경제적인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좀 교훈을 가지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가장 비천한 자의 처지를 선택하셨느냐 이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좋은 환경에서 살 수 없습니다. 다 어디 저쪽 도시 주변에 공기 좋고 또 사람들 좋은 그런 데서 다 살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은 아주 열악한 환경에서 살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한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악한 동네, 열악한 환경에 살면서도 순결하게 살 수 있는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흔히 우리의 어떤 잘못된 점에 대해서 자주 핑계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런 탓하지 않으시고 그 아주 죄 많고 열악한 도시에 살면서도 자기 자신의 순결을 지키셨습니다. 그분이 아주 가난하게 사셨지만 위축되지 않고 아주 떳떳한 모습으로 풍요한 마음으로 살 수 있음을 또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학교에 고등교육을 받지 않으셨지만 인간답게 아주 고귀하게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또 우리에게 입증해 주셨습니다. 거기 시대소망 72페이지에 있는 말씀을 좀 보십시다. 그는 거의 30년을 나사렛의 악한 사람들 가운데 사셨다. 이 사실은 예수께서 30년 가까이 이 악한 동네에 사셨던 이 사실은 흠없는 생애를 살자면 장소, 재산, 번영에 의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한 견책이 된다. 시험, 빈곤, 역경이야말로 순결과 확고부동함을 개발시키는 데 필요한 수련이다. 예수님께서 30년 가까이 이 사악한 동네 사시면서도 순결을 지키셨던 것은 우리도 어떤 환경에 처해서 살든지 우리 주님처럼 순결하게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살 수 있음을 보여주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시험을 당하든지 우리의 삶이 가난하든지 어떤 역경에 있든지 간에 그러한 환경에서 순결하게 사시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우리도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그 가정교육 그리고 예수님의 특성에 대해서 그 시대소망에 나온 몇 가지 말씀들을 좀 정리해 보십시다. 누가복음 2장 40절 그리고 52절이 예수님의 유년 시절에 대하여 기록한 거의 전부입니다. 그것이 거의 다예요. 다른 기록이 없습니다. 4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족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또 비슷한 말씀인데요. 52절 읽겠습니다.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자, 이제 20페이지로 좀 넘어가셔서 거의 세 가지 부분에 대하여 예수님의 성장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라며 강하여지고, 이거는 신체적 성장을 말합니다. 그렇죠? 지혜가 충족하며, 이것은 정신적 성장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이것은 영적 성장을 말합니다. 이 세 가지 부분은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상당히 아주 구체적으로 지시하고 있어요. 우선 그 신체적으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건강의 법칙을 잘 지켜서 건강하게 살기를 하나님이 기대하십니다. 그렇습니까? 몸 관리를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항상 이 몸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전임을 기억하고 이 건강 관리를 잘 하는 것도 중요한 신앙입니다. 이것도 신앙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도덕적인 문제입니다. 이 도덕적인 문제는 주로 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험잡힐 일, 욕먹을 일, 상식에 벗어난 일, 비윤리적인 일을 하면 안 되죠. 그것을 안 하는 정도가 아니라 적극적인 모습으로 그들에게 베풀고 나누고 선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가르치십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신앙적인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필요한 것입니다. 늘 하나님과 연결된 신앙심을 가지고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건강하게 사는 것이 전체 신앙의 모습이에요. 이 세 가지 측면에서 균형진 신앙인이 되시기 위해서 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어린 아기 예수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최초의 인간 교사는 누구였을까요? 마리아였습니다. 마리아. 아까도 잠깐 언급했지만 하나님께서 왜 하필이면 마리아를 선택하셨을까? 마리아가 가지고 있는 훌륭한 어머니로서의 한 여성으로서의 한 교육자로서의 자질을 하나님이 아셨습니다. 하늘의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을 위탁할 만한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여인으로 하나님께서 그 마리아를 잘 보신 것입니다. 여기 마리아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기 전에, 특히 마리아도 이제 유대인의 한 사람이죠. 유대인들 중에 머리 좋고 훌륭한 사람들이 많습니까? 예, 뭐 이 세계 노벨상을 받는 사람들의 한 30% 가까운 사람들이 거의 유대인들입니다. 아주 특출한 민족들입니다. 근데 그것이 선천적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후천적으로 얻어지는 능력들이라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이 세상에 여기저기 흩어져 사는데 나라 없이 오랜 세월을 살았기 때문에 피가 많이 섞였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래서 누가 유대인이냐를 결정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워요. 하도 피가 많이 섞여가지고. 그런데 그들 나름대로 유대인을 규정하기를 그 어머니가 순수한 유대인이면 아버지가 다른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어머니가 순수한 유대인이면 거기에서 난 자식을 유대인이라고 간주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유대인은 혈통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어머니의 교육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그 자녀를 유대인으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교육에 대한 책임은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에게 다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책임이 막중함을 시대를 통해서 입증하고 있습니다. 예레신에도 그런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태중에서부터 아이를 품고 삽니다. 이 아이가 태중에 있을 때 어머니의 그 이 감각이라든가 어머니의 생각이라든가 어머니의 그 살아가는 모든 생활이 이 태중에 있는 아이에게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태어난 이후에 끊임없이 이 아이는 어머니의 돌봄을 받고 삽니다. 근데 이 어머니가 말하는 어투, 어머니의 그 감정 표현, 이런 것들이 이 아이의 이 뇌세포에 그대로 다 입력이 되는 것입니다. 생생하게 녹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 살 안에 녹음된 것들이 거의 평생을 좌우하게 됩니다. 우리 말에도 세 살 버릇이 몇 살까지 간다고 그랬어요? 여든까지가. 세 살 버릇이 여든까지 간다. 그런 면에서 이 땅의 어머니들은 정말 중요한 책임을 가지고 있어요. 세자녀 지도법 171페이지에 어머니의 책임을 진 사람들은 하나님과 그들의 자녀들에게 대해서 가장 엄숙한 의무감을 느끼고 그들의 자녀들이 귀엽고 사랑스러운 성격을 가지며 도덕적으로는 깨끗하며 세련된 취미를 가지고 그 품성이 온유하도록 교육시켜야 할 것이다. 아이에 대하여 엄숙한 의무감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이에 대하여 마음에 너무 안 들어가지고 정말 속이 상해가지고 아이를 나무라기도 하고 꾸짖기도 하고 때로는 감정이 좀 이렇게 너무 심하면 때리기도 하고 그것은 결국 3살 넘은 아이에 대한 감정 표현은 곧 자기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 아이의 모습은 어떤 면으로든지 부모로부터 영향을 받은 모습이에요. 우리 아이에 대하여 좀 더 깊은 이해심을 가지고 잘못된 부분을 나무라지 말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치유할 수 있는 길입니다. 그 아기 예수를 마리아가 이제 교육을 시킨 것입니다. 여기 시대 소망에 보면 참 감동적인 말씀이 있어요. 아이 예수는 회당의 학교에서 교육을 받지 않았다. 그의 어머니가 그의 최초의 인간 교사였다. 그는 어머니의 입술과 선지자들의 두루마리에서부터 하늘 사물에 대하여 배우셨다. 어머니의 입술로부터 또 구약 성경으로부터 하늘 사물에 대해서 배우셨다. 그가 친히 이스라엘을 위하여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바로 그 말씀, 구약의 모세 오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예수님이 모세에게 하셨어요. 이제는 그의 어머니 무릎에 앉아서 그가 하셨던 말씀을 다시 배운 것입니다. 아기 예수로서. 참 신비한 일이죠. 예수님은 그 당시 구할 수 있는 교과서는 두 가지였는데 하나는 구약 성경이고 하나는 천연계입니다. 천연계를 깊이 연구하셨다고 했습니다. 천연계로부터 학문적 지식을 얻으셨다고 했습니다. 식물과 동물과 인간의 생명을 연구하셨습니다. 자연의 생태를 아주 세심하게 관찰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중에 공생애를 하시는 동안에 많은 비유를 말씀하실 때 이미 그 집안에서 어린 시절에 배운 그 자연에 대해서 천연계에 대해서 깊이 터득하신 진리를 여러 사람들에게 아주 감동적으로 하늘의 이치를 풀어 설명하시는 데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남을 축복하기 위해서 사셨습니다. 시대소망 70페이지는 그는 유년시대로부터 오직 한 목적에 사로잡히셨는다. 곧 그는 남을 축복하기 위하여 생애하셨다. 우리가 주제가로 지금 오늘은 안 불렀지만 주제가로 부르는 찬미가 뭡니까? 저녁마다 사랑의 주님 닮기 원하네. 닮기 원하십니까? 주님을 닮기 원하십니까? 그럼 바로 이 원리를 닮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한 가지 목적에 사로잡히셨는데 무엇을 위해서? 남을 축복하시는 이것을 위해서 사셨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원하는 사람들은 중심이 이동되어야 됩니다.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생활 방식을 다른 사람 중심으로 삶의 방식을 바꾸는 것이 그리스도를 닮는 것입니다. 자기 감정대로 사람을 다룰 것이 아니고 상대방의 사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고려하여 그에게 합당한 대접을 하는 것이 그것이 그리스도의 살아가시는 삶의 초점이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들이 자기 중심적으로 살기 때문에 일어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을 다 자기한테 맞추려고 하니까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닮기 원한다면 자꾸 다른 사람을 나에게 맞추려고 할 것이 아니고 내가 다른 사람에 맞추어서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원칙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에 기초해서 늘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그런 삶으로 우리의 모습이 바뀌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그 관한 여러 가지 비유 중에 양으로 비유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양. 여러분 양에 살아가는 일생을 보십시오. 계속 젖을 내줍니다. 털을 다 내줍니다. 그렇죠? 젖 내주고 털 내주고 다 깎이고 그 다음에 죽으면 또 목까지 내줘요. 가죽 내주고 살 내주고 깡그리 내줘버려요. 그리고 사라집니다.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본받을 때 우리의 삶이 진리로 빛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주 부지런한 분이셨다고 그랬습니다. 아주 열심히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것들을 시도하고 아주 성실하게 열심히 사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죄를 지을 틈이 없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죄를 짓습니다.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방법, 죄를 멈추게 하는 방법은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선을 행할 때 죄가 멈추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둠을 몰아낼 때 지금 불이 없으면 어둡겠죠? 어둠을 몰아낼 때 어둠을 바가지로 떠서 몰아낼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한 바가지 버리고 또 한 바가지 버리고 그래서 어둠이 사라집니까? 어둠을 몰아내는 방법은 뭐예요?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품고 있는 죄를 멈추게 하는 방법은 죄를 안 지는 것이 아니고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지런히 남을 위해서 살 때에 죄가 끝난 것입니다. 우리의 주어진 삶에 충실할 때, 성실하게 살아갈 때 죄는 끝나는 것입니다. 예수는 자기 일에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는 목수의 연장을 다루는 일에 있어서도 아주 능숙한 목수로서 일을 배우셨습니다. 그런 당신의 모본을 통해 근면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며 이 일은 정확하고 철저하게 행해야 할 것과 이러한 노동은 고귀한 것임을 가르치셨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슨 일을 하든지 일단 일을 하면 정확하고 철저하게 하는 습관을 길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사셨어요. 그것이 아주 고귀한 노동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할 때 어떤 일이 주어지면 좀 정확하고 철저하게 하는 습관을 가지면 좋겠어요. 집안에서나 사회에서 어떤 일을 할 때 좀 철저하게 하는 습관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여섯 번째, 예수는 신앙의 이상과 현실의 삶을 조화시키셨다. 이 부분을 한번 잘 보십시다. 예수께서는 당신의 일을 즐겁고 재치 있게 행하셨다. 성경의 기초를 둔 신앙을 가진 가정생활과 일터에서 응용하고 그러니까 성경에 기초한 신앙을 가정생활이나 일터에서 잘 응용하고 세상의 사업에 힘을 기울이면서도 오직 일편단심
하나님의 영광만을 염두에 두는 것은 많은 인내와 영성이 요구되는 것이다. 그는 결코 하늘 사물을 생각하실 시간이 없으리만큼 세상의 관심사에 몰두하지는 않으셨다. 그는 자주 시와 하늘의 노래를 부르심으로 마음속에 있는 그의 기쁨을 표현하셨다. 나사렛의 동민들은 그가 음성을 높여 하나님께 찬송과 감사를 올리는 소리를 자주 들었다. 예수님께서 일하시다가 가끔 큰 소리로 찬미도 하시고 시도 읊으시고 성경도 외우시고 일하시다가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상상해 보니까 상당히 감동적이에요. 목수일 하시다가 찬미하시고 성경절을 확 외우시고 지금 이 부분이 사실 우리의 현실의 가장 절실한 문제예요. 말씀에 기초한 신앙을 우리의 가정과 일상생활에 적용시키고 세상 일을 하면서도 그 마음을 하늘로 향하여 사는 일에는 남다른 인내와 영성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신앙이고 뭐고 뭐 여기서 조금씩 배운 거 여기서는 뭐 이렇게 머리에 좀 들어왔지만 실제로 사는데 이것이 적용되는 일은 먼 거리에 있어요. 어떻게 다른 사람을 거래하고 상대하다 보면은 배우긴 틀림없이 자기 중심에서 타인 중심으로 살다고 배웠는데 실제로 현장에서 살다 보면은 즉시로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 버려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너무나 쉽게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현실 생활에 적용이 되질 않아요. 신앙의 원칙이. 왜 그런가 하면 인내심과 영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영성은 그냥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대하고 자주 기도하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몸에 배이고 생활의 습관이 될 때 우리는 예수님처럼 영적인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한 친구가 그 옆에서 뭐 이렇게 막 이렇게 뛰고 막 이렇게 넘어지고 막 심한 훈련을 받을 때면은 그냥 주님, 주님, 예수님을 그냥 연속해서 이렇게 나와요. 그냥 뭐 조금만 이러면 주님, 예수님. 그 옆에서 이거 친구들이 예수 안 믿는 친구들이 이제 듣기 싫어가지고 그거 하지 말라고 그래서 듣기 싫다고. 그랬더니 그 친구가 자기는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여기까지 차 있기 때문에 몸이 조금 기울어지면 나온다는 거예요. 저는 그때는 뭐 그냥 웃었습니다만은 우리의 모든 생각 속에 좀 영적인 생각으로 가득 채워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당하든지 영적으로 반응하는 살아있는 영의 사람들이 되십시다. 예수는 결코 자신을 과시하지 않으셨다. 예수께서는 과시를 피하셨다. 나사렛에서 사시던 온 기간에 그는 결코 이적을 행하는 능력을 나타내 보이지 않으셨다. 그는 높은 지위를 원하시거나 높은 칭호를 받지도 않으셨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드러내려고 합니다. 자기 과시욕이 있어요. 자기에게 또 별 것이 없으면 자식을 통해서라도 간접적으로 자기를 과시하려고 합니다. 우리 아이가 뭐다. 우리 아이가 어떻다. 끊임없이 인간은 자기를 드러내고 과시하려고 하는 욕망에 사로잡혀 살고 있어요. 예수님은 그런 일을 하지 않으셨다. 자기를 감춘다는 것이 참 쉬운 일은 물론 아닙니다. 제가 그 전에 한번 얘기 드렸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 전에 한번 그 전도지를 이렇게 연합회 원고를 부탁받아서 만드는데 누가 그 전도지를 이렇게 보더니 아, 이 전도지 참 이제 제가 한 건 모르고 이제 전도지 참 잘 됐다고 막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내가 썼다고 하고 싶은 마음이 막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아, 그거 참기가 참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간신히 참았어요. 모든 사람이 그런 욕망이 있어요. 뭐 잘못되면 어떻게서라도 자기는 빠져나가려고 그러고 잘된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해서 한 달이라도 끼워 집어넣으려고 그러고 자기 공을 세우려고 그러고 이것이 인간이에요. 예수님은 그런 걸 하지 않으셨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이렇게 온전하게 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늘 마음속에 그렇게 되고자 하는 마음속에 간절한 열망을 가지고 사십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전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살도록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스스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부족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고 예수님만큼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못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처럼 예수님만큼 그렇게 끊임없이 영적인 삶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어 달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뜻대로 살도록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자신을 보지 말고 늘 실수하고 넘어지는 자신만 자꾸 쳐다보고 한탄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변화시켜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기도하시면서 나날이 주의 형상을 닮아가는 우리 중앙교회 가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